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증가하면서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4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고했습니다. 로셀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수준으로 확산한다면 우리는 힘겹게 구축한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과 진전 상황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이어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보호장치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공중보건 예방 조치를 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를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만 7,439명, 사망자는 1,431명입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 수치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다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신규 감염 사례가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유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 군부 대표도 참석합니다. 비비안 달라크라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문민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서든 불안정은 우리를 위협하고 영향을 준다며 군부 쿠데타가 미얀마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의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회원국 내정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불개입 정책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승인이나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해 버마 민주주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치 국가 고문 진영의 위원들로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날 아세안에 보낸 서한에서 아세안은 미얀마의 불법적인 군사정권과 거래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민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두 정상이 이민 문제 또 멕시코 남부와 미국 중부 공동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존중과 우정과 가족의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퇴치,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부정부패 퇴치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진영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광둥성 선전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 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5일 개막하는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관련 안건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위한 1,200명의 대의원단에서 대부분 민주진영자로 구성된 구의원 117명에 대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329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달 1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개인 234명과 단체 99곳 등 모두 329명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다른 북한 관련 인선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북부 동해안에는 새벽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1도에서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vital interest in trying to deter North Korea toward that goal and also in defending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외교와 관련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clear that we're going to engage in a principled diplomacy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일 올해 열린 IAEA 첫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 실험실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 운영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며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지역이 핵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this is a relevant place where activity is taking place. So it's good that we start to get a feel of.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 운용 징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다른 북한 관련 인선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관련 주요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정책 재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절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해당 직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도 공유할 게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시록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채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로버트 킹 특사가 임명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직책을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 특사 임명과 관련해 들은 건 없지만 과거 자신이 임명됐던 사례를 토대로 본다면 최종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at all. I haven't been in touch with people that are involved. My own experience when I was appointed is that it took a while.
킹 전 특사는 새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에는 차관과 차관보, 대사급 직책 등 채워야 할 자리가 많다면서 자신도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서야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제안받았고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은 2009년 11월 말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에 대한 지명이 일반에 알려진 것도 9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신속한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BOA에 다른 직책과 비교해 북한 인권 특사는 임명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obviously I can't speak to the order, but it's filling important bilateral ambassadorships like ambassador to Seoul.
국무부 직책별 임명 순서를 언급할 순 없지만 주한 대사와 같은 양자 관계에서의 미 대사직이 더 우선순위에 있게 될 것이란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가 4년간 공석으로 있고 일본도 1년 넘게 대사직이 비어 있는 등 꽤 주목되는 빈자리들이 있는 상태며 이를 채워야 하는 시급성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 대부분은 킹 전 특사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는 만큼 분명 같은 역할을 맡을 누군가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And many of the key decision maker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appreciate the role that Robert King played and would like
이런 가운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직책에 대한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국무부 내 주요 북한 관련 인선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력 배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선 우리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조율은 활발하고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시록인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대북 특별대표를 맡을 수 있고 대행을 뗀 차관보로 활동하거나 두 직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북 특별대표직을 겸직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여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NSC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미한 동맹의 견고함과 북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해결과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협력 방안 등 지역과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수량과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군이 발사 왼편 전략을 추진하는 건 자연스럽고 부득이한 자위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is a natural progression and it's also fairly inevitable that we're going to go in this direction.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대북 탄도 미사일 방어 태세는 모두 요격이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사일의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적성국의 셈법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적성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와 격퇴와 관련해 향후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케네스 윌즈바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최근 태평양 공군은 우방과 사이버,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육군, 공군과 함께 발사 왼편 전략이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렉슨 전 차관보는 발사 왼편 전략이 만능은 절대 아니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당 미사일 외에 다른 전력의 추가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칫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that is on the receiving end of some kind of preventive war quite likely will have the means to retaliate itself. So not an absolute. It's not a showstopper.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발사 왼편 전략은 갑자기 결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상황 인식 태세를 통해 몇 단계 이전에 징후를 파악하는 단계를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튼 차장 발언의 취지는 향후 대북 군사 준비 태세를 급격히 예방적 전쟁 대비 태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really about deterrence, but deterring conflict and having the, you know, the capabilities and the willingness.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는 아직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예방적 전쟁에 따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당장은 그런 방식으로 회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다만 발사 왼편 전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선제 공격을 통해 미사일 방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단가가 비싼 미사일 방어 요격기를 도입하는 대신 제한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모색하는 등 선제 타격안을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미 하버드대와 MIT 공동학술지인 국제안보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재래식 대응군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선제 타격에 방점을 둔 전략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논문은 선제 타격에 기반한 억제 전략은 당장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 결정셈법을 기존보다 빠르게 단축시킴으로써 오판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지나치게 선제 타격에 초점을 두는 전략은 더 이상 최초의 미사일 공격 파도를 기존 요격체계로 방어하는 것만으로 견뎌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사 왼편 전략은 북한처럼 핵무장을 한 나라에 적용되는 개념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넓게 확대하면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조기 요격 방안까지 포함해 폭발에 따른 방사능 부산물이 적성국의 영토에만 국한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shoot down a ballistic missile with a nuclear warhead? You'd like to shoot it down as close to North Korea as possible.
베네 선임연구원 역시 미한일 세 나라가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추세가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벤의 선임연구원은 발사 준비 단계에 대한 선제 타격 셈법은 각국이 다를 수 있다며 미한연합국 사이에 감지 센서 통합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실시간 바뀌는 상황에 동일한 위협 인식을 공유해 오판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예방전쟁에 대한 유혹을 잘 견디며 절제된 대응을 취했다며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 대내적 지지율 때문에 선제 타격으로 무기가 실릴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미한일 삼각공조체제가 항상 긴밀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지난 27일 웹사이트에 인권단체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8개 인권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재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 제출한 겁니다. 의견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과 한계, 앞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오랜 장애물은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에서 계속 강한 어조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건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진검다리의 박재현 대표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 북한 인권 보고서가 2014년도에 발표됐고 7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북한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권 박해에 대해서 그 밖에 있는 유엔 기구에서 누구도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인권 상황을 지금 가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박지원 대표는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고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책임 규명에 직접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향후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개입한 책임 규명의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COI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설립된 UN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외부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립하고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인권 유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국제사회와 유엔의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와 공유해서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건 북한 당국에게 분명한 압박과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UN 서울사무소 내에 법무관 역할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UN이 1일 국제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층이 나라 안팎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주민통지 수단으로 차별 제도를 공식화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서울사무소는 1일 UN이 제정한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내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접근성 등 성분이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난 20년 가까이 각종 보고서와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차별이 만연돼 있다며 성분 제도 등에 대한 철폐를 촉구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차별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 북한 정권 수뇌부가 차별을 공식화해 이를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의 평등과 무차별,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론 차별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시장화 증진으로 이런 차별에 다소 개선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이 조장한 성분차별과 남녀차별이 똑같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적 차별제도 운영이 개개인의 인권 향유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에서 차별은 지도층이 대내외적 잠재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지난주에 발표한 북한의 성분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내 만연한 인권 탄압이 성분 제도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이 단체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 고문은 BOA에 옛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와 성분 제도는 모두 다른 계층을 겨냥한 압제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everely limit the ability of specific groups within their countries.
두 정책 모두 나라 안에서 특정 계층의 번영은 물론이고 제대로 살아갈 능력마저 극심하게 제한하는 인권 침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국권 침탈을 노리는 인권 모략 책동이라고 반박하며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씨 정권의 우상화와 충성을 거듭 강조해 차별이 없다는 대외선전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차별을 백신 아파르트 헤이트에 비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접근에 큰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백신 아파르트 헤이트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결의를 강조했습니다.
On Zero Discrimination Day, I hope you will join me in recommitt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I quote,
보즈키르 의장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형제의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평등 원칙과 다양성 존중,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1일을 차별 제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과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북 대화 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위협 감소와 민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발언과 관련해 한일 간 화해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오랜 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BOA에 우리의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 간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을 오랫동안 독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교훈을 얻어야 하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선은 위협 감소와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올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미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현행 압박 옵션과 미래 외교 가능성에 대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 기관인 평화봉사단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도 1980년대 초까지 2천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영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 중 일부는 외교관, 한국학 연구자 등으로 변신해 두 나라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미 평화봉사단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대표한 봉사단원과 직원들을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면 봉사단원들을 곧바로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교육, 농업, 무역, 기술개발과 위생개선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단원들을 철수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를 VOA 뉴스센터와 인터뷰에서 단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s a transformational period. We're eager to make sure that as soon as conditions are safe, that all volunteers are back, you know, in their grassroots posts. And again, facilitating these wonderful relationships based on peace and friendship.
포터 부대변인은 상황이 안전해지면 곧 자원봉사자들을 복귀시켜 현지에서 평화와 우정의 관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지난 60년간 140개국 이상에서 25만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명칭으로 피스코어라고 불리는 평화봉사단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1년 3월 1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출범시켰습니다.
They will go abroad and live on the same standard as people of other countries. But they will work with them. Two or three years, devoting part of their lives to peace.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 출범을 알리는 TV 연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2, 3년간 파견 국가에 머물며 그 나라 국민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고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060명의 젊은 미국인 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읍면보건소에서 보건요원으로 근무하며 결핵퇴치를 비롯해 전염병 관리, 인구통계 작성, 모자보건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영어를 가르친 이들도 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외교관이 되기 전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예산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해 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평화봉사단과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First of all, they knew my Korean name. And even now when I go back to Korea, they know my Korean name, which was given to me by my Peace Corps Korean language teacher. And secondly, they knew where I served. They knew that I'd served in Chungnam, Yesan.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8년 한국에 부임했을 때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한글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또 자신이 평화봉사단원으로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1980년대 주한미 대사관에서 정무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력보다 평화봉사단원 활동에 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자신이 예산에서 영어 교사로 있는 동안 미국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많은 평화봉사단원들은 20대 초에 한국과 맺은 인연을 이어갔고 일부는 한국 전문가가 됐습니다. 하와이대학교 마누아 캠퍼스의 에드워드 슐츠 명예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 토론회에서 평화봉사단은 우리들에게 전환적인 경험이었으며 한국학을 연구할 근간을 마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Peace Corps was really a transformative experience for all of us, and it really gave us the grounding to go into Korean studies. And I think all three of us had such a great time in Peace Corps that we returned to Korea some of these West Center grants.
단원들은 하와이 이스트 웨스트 센터 장학금, 풀브라이트 센터 장학금, 한국 무역 센터 장학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여러 번 다시 돌아가 한국 연구를 이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슐츠 교수는 자신과 여러 동료들의 한국 연구 경력의 바탕에 평화봉사단 경험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슐츠 교수는 1966년과 1967년 부산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과 맺은 끈끈한 인연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돈 베이커 교수는 전라도 광주에서 하숙했던 한국인 가정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got on a plane in Japan and flew to Gwangju and I went to her house. She opened the door and said, "My American son has returned." So you really become a part of the family.
1974년에 봉사 활동을 마친 뒤 20년 만에 하숙집 주인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 방문했더니 문을 열고 나와 나의 미국인 아들이 돌아왔구나라고 반겼다는 것입니다. 베이커 교수는 하숙집 아들과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형 동생이라고 부른다며 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맺은 한국인들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평생 삶의 한 부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것을 매우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평화봉사단의 수혜국으로는 유일하게 봉사단을 외국에 파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설립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2002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결성해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두 나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경제 노선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변형된 계획경제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장마당 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 주재하에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과 경영 활동을 경제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 연계를 맺어주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시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는 괴를 달리하는 김정은식 계획경제 구상을 내놓았던 겁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식 계획경제는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배제하고 이미 북한 사회에 널리 퍼진 시장을 통해 기업소가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라는 게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조 소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이 같은 기업관리 책임제가 모든 기업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위에 목표를 승인을 받는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건 전혀 없어요. 기업관리 책임제 원칙에 근거해서 기업이 알아서 자력갱생하라는 거죠.
북한의 이 같은 경제 전략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무역 봉쇄로 국가 보유 자원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2019년 12월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자력갱생 노선은 계획경제 강화로 이어졌지만 이는 장마당 기능을 포섭한 형태의 김정은식 계획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시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장마당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더 개입을 하다 보니까 장마당 경제를 꼭 위축시키려고 개입하는 건 아닌데 개인들의 인센티브가 줄어드니까 이제 위축은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서 어떤 이 시장을 잘 활용해야만이 결국 국가 경제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충희 소장은 국고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기업소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장 기능을 통해 돌파하려는 전략이지만 대북 제재 무역 봉쇄로 시장 기능도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소들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소장은 김정은식 계획경제의 특징은 내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과 군부 등 이른바 특수단위의 이권사업들까지 포함해 모든 경제활동과 자금 흐름을 국가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이나 군부가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이건 내각의 이제 전혀 그 이윤이라든지 경제 흐름을 보고하지 않고 지네가 알아서 묻고 알아서 수행하고 했는데 이것들도 다 등록을 하고 얼마 벌었고 얼마가 이제 그 유통이 됐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윤이 얼마인데 국가에 바치는 건 얼마다 이걸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당과 정, 군의 힘 있는 특수, 특권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했다며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선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두 쪽으로 지금 자원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목표죠. 결국은 국방력 강화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가 국방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 결국 이제 경제는 또 희생당하는 거죠.
조충희 소장은 설사 신종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고 해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중국 등과의 무역이 활성화하긴 어렵다며 북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은 연령 수준의 현상 유지 전략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김씨 부부는 대한민국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회계학과 정치학을 각각 공부하고 있습니다. 30대 나이의 탈북민인 두 사람은 미국에 오자마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 과정을 2년여 만에 마칠 수 있게 됐는데요. 회계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 회계학과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지연 씨.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유달리 까다로운 이 학교의 ESL 과정을 마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회계학과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강의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 ESL 과정하고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ESL 과정은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인데 이제 캠퍼스에 바로 가니까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ESL하고 완전 다른. 뭐 ESL에는 질문을 해도 잘 이해 못하면 뭐 Do you know what I mean?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뭐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뭐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내 말을 왜 이해 못하니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캠퍼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 영어 수학 그런 건 다 알고 들어가는 분위기니까. 질문 한번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질문을 해도 문법에 맞게 질문 자체도 문법에 맞게 이해되게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좀 그런 압박감이 좀 오더라고요.
필수 수강 과목인 천문학과 생물학 등 교양 과목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공 과목은 제가 흥미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공부하면 이렇게 아 그러네 아 뭐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세계학 부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롬이라던가 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트롬이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번역해도 잘 몰라요. 제가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은 뭐 금성, 화성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말은 알겠어. 무슨 행성인 것 같은데 무슨 행성인지 딱히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정말 막 눈물이 나오죠. 막 공부를 할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은 늘 따라다니는 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학적인 개념을 무척 좋아하던 김지연 씨는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계학이 재밌는 분야긴 했어요.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라 약간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거기 못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왜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그 학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이 통계학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중간고사가 3개 정도 있었고 파이널이 기말고사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고사 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통계학 책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이 수학 부분인데 내가 왜 통계학에서 이렇게 점수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오르지 약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나 수학까지 안 되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조금 서글퍼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앉아서 그래서 조금 울다가 난 왜 수학인데도 이 통계학이 안 될까? 그러다가 그다음에 시작했죠 공부를. 그래 해보자. 뭐 이래나 저래나 누가 만든 게 아니겠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겠어?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통계학이 막 매달렸거든요. 막 집념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껴보기도 했던 지연 씨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김지연 씨의 면모는 사실 미국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의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올 때도 둘만 왔잖아요. 제가 ESL 과정 다닐 때 임신을 했어요. 둘째도 그리고 큰 아기가 9달 때 둘째가 임신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임신됐어요, 둘째가. 그래서 항상 배불러 있는 모습. 학교 생활하면 항상 배불러 있는 그런 것들이. 뭘 해도 그만한 축복은 없어요. 그 애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뭐 애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뭐 학업 때문에 애를 좀 미루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죠. 저희로서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임신됐던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는 제이크 씨, 김지연 씨 부부. 지연 씨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무거운 몸으로 학업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수업 시간에 그 또 옆에 그 학생 애들이 너무 친절해서 이제 저를 또 많이 배려를 해요. 임신했다고 이제 팀워크 할 때 난 가지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배려를 해요. 저를. 네, 그리고 입덧할 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듣다가도 막 또 싸지고 막 뛰어나가고 그러면 또 또 화장실 가서 뭐 한참 볼 뭐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입 닦고 들어오고 네, 뭐 그렇게 했어요.
임신 당뇨까지 있었던 지연 씨는 강의실에서 혈당 수치를 스스로 재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의 중에도 손가락을 찔러 혈당 수치를 재고 허기가 지면 간식을 챙기는 등 학교 교수나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의 큰 변화들을 한꺼번에 맞이한 제이크 씨 부부.
3월에 태어났는데 뭐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죠. 저희한테는 선물 같은 아이죠. 정말 선물이죠. 하늘에서 준 선물인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당연히 미국엔 친척도 누구도 없죠. 한국에도 없죠. 근데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오빠한테 는 그 핏줄이 개 하나거든요.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 핏줄이 하나니까 오빠한테는 개가 너무 큰 애인 거예요. 너무 너무나도 소중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년 만에 지금 10년도 넘어서 지금 첫 애를 가졌잖아요.
10년 넘게 기다렸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을 떠올립니다.
오빠가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느라 준다고 나한테 왔는데 그 감격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내가 누워서 오빠를 위로해 주 엉엉엉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미국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금 둘이 혈혈단신으로 첫애를 낳았으니까 막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막 애처럼 엉엉 울어서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누워가지고 괜찮다고.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애기인데 그 애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복차지더라고요. 그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고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심정이 너무 복차, 가슴이 너무 복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겨우 달랬죠. 오빠를. 나서 엉엉 울면서 지연아 오빠가 더 잘할게 이래서
제이크 씨는 학업과 임신 출산까지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감당해준 아내에게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 부부 제이크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3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코민테른은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대표적 공산주의 단체 연합체이자 지도조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약칭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기구였던 국제사회주의자회의, 곧 제2인터내셔널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된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연대와 협력이 무너지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끈 레닌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새롭게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정립하기 위해 코민테른의 결성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각국의 공산당 및 좌익그룹을 대표하는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민테른 제1차 대회가 열립니다. 창립대회에서 코민테른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규정됐습니다. 1919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1935년 제7차 대회까지 7차례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이 기간 중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중추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코민테른의 노선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 스탈린이 소련 방위에만 집중하고 독일 및 일본과 각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코민테른은 그 지도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무력화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 해체됩니다. 1956년 3월 2일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55년 모하메드 5세 국왕은 모로코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로코는 1956년 유엔에 가입합니다. 모로코는 1912년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령으로 나뉘어 식민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고대 시절부터는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 등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 모로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줄어들자 유럽 사람들이 모로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로코는 1912년 패스 조약에 따라 프랑스 보호령이 되고 스페인 또한 모로코 남부 지역의 이푸니 지방과 북부 테투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로코 국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1956년 3월 2일 독립국이 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필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lche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